갈라디아서 40번 메시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자 우리의 길의 통로인 그 영으로 말미암아 행함.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약 중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계시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골로새서는 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갈라디아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이율법에 따라 형성된 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문화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둘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하나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한 삶을 살도록 그분 자신을 그들 속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실현인 그 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문화와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대 종교와 전통. 갈라디아서는 매우 특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형성되고 확립된 그 종교와 대립됨을 봅니다. 1장 16절에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계시되셨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우리의 별개인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분이고 우리와 하나 되신 분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되시고 지금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온갖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와 대립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종교와 전통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대교와 기독교는 종교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종교와 전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온갖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간 교회 생활 아래 있었으므로 어떠한 종교나 전통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만 계시고 우리가 모든 종교와 전통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주 예수의 변형되심을 목격했을 때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서 한 소리가 나서 선포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형의 산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만 남고 모세와 엘리야가 물러난 것과 같이 종교와 전통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남아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골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전통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자세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좋다는 느낌은 전통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엎드리는 것은 회교도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회교 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회교도들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 안에서 경배하기보다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의식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셨고 그녀는 이 생수를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앞뒤 문맥에 의하면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배가 있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성전 아닙니까? 우물가입니까? 이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하려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제사장이 규정된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행한 경배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경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전통에 따라 경배하는 제사장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전통을 없애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나는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체험하는 것을 계속해서 몰래 손상시킵니다. 전통을 집어치워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속에 계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은 온갖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와 대립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는 전통을 가진 종교가 하나님의 아들과 대치됨을 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와 대치됨을 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 20절에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 의하면 아들이 우리 속에서 계시되고 2장에 의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영 3장에서 바울은 그 영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그는 갈라디아의 믿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1장에는 우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2장에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것이 그 영임을 지적합니다. 3장에서의 그 영은 1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2장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계시에 관하여 쓸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3장과 그 이후의 장들에서 우리의 체험의 주의를 돌릴 때 그는 그 영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총체입니다. 4장 6절에서 우리는 그 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을 봅니다. 4장 29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 영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병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잉태와 출생의 과정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처럼 신격화되거나 경배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격화되어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참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룩하다고 간증하는 것은 결코 참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본질, 육체와 그 영. 5장에서 그 영에 의한 두 종류의 행함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행함은 우리의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영에 의해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두 번째 종류의 행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일정한 규례나 원칙으로 행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그 영으로 행할지니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행함을 함께 다룰 것이며 우리의 나아갈 길인 그 영으로 행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5장 16절과 25절에서의 그 영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과정을 거친 복합적인 그 영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영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영이 바로 우리 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 영으로 행하며 거룩한 생명의 본질 안에서 사는 대신 여전히 우리 타락된 생명의 본질인 육체로 살고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을 우리 생명의 본질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는 두 가지 본질, 즉 육체와 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의 요소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육은 우리 생명, 곧 우리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육체의 행동은 다를지 모르나 그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모를 경멸하고 다른 사람은 부모를 존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이 그들의 생활의 본질이라면 그 두 행동은 모두 육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날 거룩한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육체의 본질로 살거나 그 영의 본질로 사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 행하기를, 즉 그 영을 우리의 본질과 성분으로 취하기를 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성분인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새 성분인 그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영, 즉 새로운 본질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워할 때조차도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하여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미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사탄과 죄와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혹은 교만하거나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본질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가 또는 교만하거나 겸손한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하여 산다면 어떤 것을 미워함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을 우리의 본질로 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육을 우리 존재의 본질로 하여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취해야 하고 그 영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 영에 의한 첫 번째 종류의 행함에서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생명의 본질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장래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분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육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5장 24절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취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행함의 모든 면이 그 영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본질과 통로. 그 영에 의한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은 그 영을 우리의 길의 통로로 취하는 두 번째 행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한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길의 통로는 그 영 자신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행함에서는 그 영이 우리의 본질이며 두 번째 종류의 행함에서는 그 영이 우리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의해 살 뿐 아니라, 즉 율법을 너희의 생명의 본질로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목표가 율법에 따라 세워졌다. 율법은 너희의 길의 통로가 되었다. 지금 너희는 율법 아래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인이여, 너희는 그 영으로 돌아와야 하고 율법을 십자가에 버려두어야 한다. 너희는 일상생활에서 율법 대신 그 영을 본질로 취하라. 너희가 그 영을 너희의 본질로 하여 산다면 그 영을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통로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영을 너희의 본질과 통로로 취하는 것은 율법이나 규례나 종교나 전통이나 규정을 제외시킨다.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너희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일한 통로는 생명주는 영인 삼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너희가 따라 행해야 할 원칙이요, 규례요, 통로이어야 한다. 5장 25절 속에 담겨있는 뜻은 매우 깊습니다. 그 영을 우리의 규례나 원칙으로 하여 행함에 관한 그 같은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율법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교리나 규정이 규례가 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행함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규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삼갈 때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 영을 우리 생명의 본질, 곧 우리 존재의 새로운 본질로 취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왜 어떤 특별한 것을 하고자 하지 않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그 영을 나의 존재의 본질로 취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혹은 주의 간증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대답한다면 나의 답변은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거나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종류의 행함, 즉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취하는 행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영이 우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리나 신학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조직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을 거친 놀라운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의 통로로 하여 행할 때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자신인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그 영과 하나 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길인 그분 자신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은 하나님의 목표로 인도하는 규례와 원칙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영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길 위에 있는 차선과 규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은 우리의 길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통로를 따라 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그분의 목적은 달성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조직이나 교리나 규정에 의해 살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합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새로운 본질과 우리의 길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 안에서 행함으로써 그 영에 의한 두 가지 행함을 가져야 합니다.